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사주셨으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이제 고개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로 저희들이 받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귀가 열려서 영의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설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악한 영 조금도 아버지 잡생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총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운동 경기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중국에서 그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거의 한 이제 절반 정도를 지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테레비를 보고 있죠.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그 텔레비전이 지금 이것을 중계해주는 그 NBC를 통해서 그 미국의 수영선수 그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금메달을 어젯밤에 드디어 8개를 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올림픽 역사상 한 사람이 금메달 8개를 다 탄 적이 없는 그런 것으로 아주 지금 굉장히 팔관왕이 되는 이것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23살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4년 후에 또 더 얼마나 더 많이 또 탈는지 모르죠. 근데 이것은 한 게임 안에서 한 올림픽 안에서 그런 거니까 이제 계속해서 더 타면은 토탈 금메달 수가 더 많아지겠죠. 이 그 젊은 23살의 마이클 펠프스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그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4년 전에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그때도 수영을 해서 이겼지만은 많은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내지 8년 동안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그 시간을 아주 피나는 노력과 그다음에 또 그 훈련과 또 절제와 또 자기 체력 단련 또 정신력 또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는 이런 것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결과가 바로 그 2주일 동안에 그 올림픽에서 다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영 같으면은 주로 그것이 한 2분 내지 한 5분 정도의 그 기록을 가지고 하고 제일 짧은 것은 그 100m 달리기 10초 안에 그것을 10초 안에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2년, 4년, 8년씩 그 준비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허무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딱 10초 뛰고 나면 그 다음엔 그만이에요. 예? 근데 가장 긴 것이 이제 마라톤인데, 2시간, 2시간 반 정도의 마라톤인데,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희생과 열정과, 그리고 온 시간을 소비하는 이것을 마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구기 종목을 빼놓고 나서 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의 운동선수들이 시간 단축하는 거예요. 결국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내가 남이 보건 안 보건 간에 내가 얼마나 빨리 뛰고 수영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나의 기록을 다른 사람보다 더 짧게 더 길게 또 그리고 더 이것을 크게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그 시합에서 이기면은 그게 금메달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올림픽 신기록이 되고 또는 그보다 더 잘했을 적에 세계 신기록으로 월드 레코드가 되고 올림픽 레코드가 되는 그러한 그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세계 무슨 뭐 수영 그 몇 미터에 세계 육상 몇 미터에 영원히 딴 사람이 그걸 깨기 전까지는 자기 이름이 거기서 계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엄청난 그 참 세상 사람들의 온 열광과 그다음에 온 뒤에서 그 응원과 하는 이런 것들 그러한 아주 철저한 나와의 싸움에 그 필요가 무언가 왜 그럴까? 뭐 물론 당연하죠. 그 우승하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좀 더 그 뒤를 보면은 국가적인 명예도 있고 개인적인 나중에 그 출세 일단 그 금메달 따고 나면은 이제 돈방석에 올라앉는다 그러죠. 지금 이 마이클 펠프스도 벌써 몇 밀리언 달러가 지금 그 커머셜 스폰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평생을 이제 수영 코치하고 어디 세미나 불러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커머셜에 나가서 사진 찍고 돈 받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아주 개런티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오늘 사도 바울이 본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이 멸류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도 서브타이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썩을 멸류관이 있고 하나는 썩지 않을 멸류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 멸류관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올림픽이 오래 전에 그 그리스 히랍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 운동 경기는 주로 마라톤이고 그다음에 이 박싱 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운동 경기의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월계관. 그래서 그 월계수로 만든 그 가지 월계수 나무의 가지와 잎으로 된 것을 엮어서 그래서 머리에다 씌워주죠. 그래서 4년 전에 그리스에서 그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는 1, 2, 3등 모두에게 그 월계관을 씌웠습니다. 월계수 나무로. 그런데 이제는 그 월계수 나무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로 다 해서 그래서 뭐 엮어가지고 금메달은 은메달, 동메달을 주지만은 그 모두 시상대에 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 올리브 트리로 만든 그 관을 씌워줬습니다. 이거는 그 그리스의 특별히 그 나라에서 시작을 올림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건 전통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큰 뜻도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월계관 즉 그 멸류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물론 그 오래 전에 히랍에서 올림픽에서 그 이겼을 때 그 월계관 받는 사람은 그 엄청난 국가적인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월계관 그 자체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로 되고 그 가지를 한 것이 불과 이틀 3일이면 봐도 시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이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썩을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쓰기 시작 사용한 그걸 인용한 그 뜻은 사도 바울은 이 유태인이지만은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를 아주 잘 이해하고 거기서 잘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사람들, 그 그리스 사람들이 항상 올림픽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 경기에서 싸우고 이기고 뛰고 해서 이기면은 그들에게 그 월계관을 주는 것을 항상 눈여겨 봤죠. 그래서 그 운동 경기의 승자들, 특히 운동 경기에 열광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거기에 깊은 영적 원리를 자기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계간의 그 생명은 하루 이틀 그 길어야 한 사나림은 그 이파리가 다 시들어지고 그 다음에 썩어서 버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간이 받은 우승을 해서 승리해가지고 받은 열광과 영웅 대접을 받던 그러한 승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다시 나와서 새로운 승자가 될 때까지 아니면은 누가 또 나와서 자기를 이제 그 이길 때까지 그러고 지나고 나면은 이기는 자로서 승자로서 대접받은 것이 이제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패자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야유하고 비난하고 요즘 같은 미디어 신문, 테레비, 뭐 인터넷에서 조금만 잘하면 뭐 아주 소들갑을 떨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또 뒤에서 씹는 이런 것들을 그대도 스스럼 없이 그대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보면서 인간의 모든 영광은 단지 일시적이다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only temporary,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 금메달,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온 희생과 열정과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딴 그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들을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템포러리, 순간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잊혀지고 그리고 과거의 기록으로 그냥 남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하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오직 그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느냐 천국을 소유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메달과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금메달 눈에 보이는 면류관과 눈에 보이지 않는 면류관으로 우리가 한번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쫓아갑니다. 텔레비에서도 온통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 이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질합니다. 그러나 누가 참 승자고 누가 참 패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은 그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금메달이 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면류관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천국까지 계속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에 가서는 이것이 바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너가 되는 위너. 그래서 이 영원히 계속되는 이 승자, 즉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온 희생과 열정을 바칠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정을 다 바치고 희생을 헌다면은 영원히 지나가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면 당연히 거기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죠.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온 시간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법칙을 따라야 돼요. 그 모든 운동 경기에 그 법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법칙을 따라서 내가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그래서 끝까지 싸울 때 그때 내가 그 우승의 그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실격해요. 실격해. 오늘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랬는데 예, 영어 성경을 보면은 disqualified 된다고 그랬어요. disqualified. 또 아주 킹 제임스에 보면 아주 cast away. 다시는 거기 근처에 얼씨도 못하게 쫓아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오래 전에 쓴 것을 고대어를 이거를 쓴 것을 또 우리말로 또 번역을 해서 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을 새 표준 번역으로 찾아서 제가 한번 그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3절부터 27절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축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은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내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표준 변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경기에 임해야 된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경기의 룰을 그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imperishable crown. 썩을 면류관은 perishable crown인 반면에 썩지 않은 면류관은 imperishable crown이에요. 그래서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에 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축복에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전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규칙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 혼자와의 싸움입니다. 나 혼자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매일 또는 매주 나의 기록 갱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인으로 따지면은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심도 있게 봤느냐, 내가 읽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느냐, 또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내가 깊이 깨달았는가, 기도를 내가 했을 적에 내 그 기도에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는가, 내가 어린아이처럼 계속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의 표현이 더 많은가 하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에서 그 기록을 내가 경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는 있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사는가, 이것은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대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한마디를 알아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나 혼자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복종시킨다라고 그 2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몸을 쳐서 어떻게 복종을 시키냐?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buffet my body and make it in my slave, lest possibly after I preach to others, I myself should be disqualified.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 버핏 한다. 그 버핏이라는 얘기가 그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원래 영어도 있고 그다음에 불란서 말로 오는 그 우리 그 먹을 적에 부페 부페 하죠. 이게 그런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불어로 하면은 부페가 되고 영어로 하면 버핏입니다. 그 버핏은 그 운동 경기의 용어예요. 그 권투할 적에 그냥 한번 바디 블로우라고 그러죠. 한번 뻥 치는 이게 그 버핏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시골 사람들이 맷돌질을 할 적에 맷돌을 두 큰 돌 사이에다가 이제 콩이나 팥이나 이것을 넣고서 갑니다. 갈 때 두 돌 사이에서 콩이나 팥이 완전히 부서져서 이제 옆으로 나가죠. 그것을 버핏이라고 해요. 버핏.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탄이 나에게 이 버핏을 줬다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나에게 이렇게 고난의 가시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써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 그렇게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사도 바울이 쓴 영적 싸움에서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레슬링한다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버핏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그냥 멀리서 강 건너서 바라보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 내 육체에 그렇게 심하게 다가오고 내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하는 영적 싸움을 사탄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보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고난을 쳐서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얘기예요. 그 노예는 아무런 그 반항할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해요.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시키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도 나는 얼마든지 disqualify 되고 cast away 될 수 있다. 실격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프로페셔널 경기고 그 다음에 이 국제 경기일수록 그 규칙이 더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아무리 그 프로 골프 같은 거 보면은 아무리 골프를 잘 치고 나서도 그 PGA 룰에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실격당해요. 그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봅니다. 또 뭐, 그 올림픽에서도 그 열심히 뛰다 보면은 남의 레인을 잠깐 밟았으면 그건 그 자리에서 그냥 실격이에요. 이렇게 엄합니다. 그 4년, 8년씩 운동 연습하고 토탈 포기하고 나서도 거기 와서 잠깐 실수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고린도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금주의 묵상 구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따라야 된다. 룰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서 했을 적에 주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1장 혹은 23장의 7장 21절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능력을 행해도 그리고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미 몰랐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무라십니다. 이게 룰대로 따지 않으면은 기껏 내가 복음 전하고 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참 가장 억울하고 슬픈 그러한 우리가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목표와 그리고 내 열정을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그 인비지블한 그 영원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영원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룰대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그 열정을 거기에 투자하는 그러한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인생 올림픽에서 한번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인생의 궁극적인 승자와 그 패자는 이것은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쉽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돈 많이 버느냐, 누가 더 큰 집에서 살고, 누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누가 더 내가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느냐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승자로 올림픽에 금메달 받은 자로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중에 채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깊은 뜻을 여러 군데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데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그 사랑하는 제자 데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목적은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싸워도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하고 해도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은 그러면 나중에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사탄과 하나님,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것으로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결론을 지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다섯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제 설명해드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더 투자하고 우리가 거기에 헌신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그 조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있다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면류관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다음에 제임스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썩지 않는 면류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는 그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본문에 나오는 그 imperishable 그 crown. 이거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그 내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셀프 컨트롤,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대로 따라오는 자.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편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아요. 알아서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 내가 진리다 하고 보여주시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스스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이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각각이 다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결단을 하고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고 그리고 그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에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The crown of righteousness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말인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천들 그들이 이 세상에 코와 눈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마음은 하늘나라에 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입니다. The crown of righteousness. 여러분 이것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받지 못하면 정말 참 억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The crown of life. 이것은 모든 고난과 극복과 그리고 인내와 핍박을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편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 모슬렘 그 지역에서 정말 핍박받아가면서 그리고 그 감옥소에서 정말 고난당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First Peter 5:4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Crown of Glory 이것은 주님과 그 교회를 향한 충성된 일꾼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생활이 어떻게 됐는가 한 것을 쫙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볼 때 너희는 이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마지막 판단, 마지막 그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일꾼은 그 타이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목사가 되면은 충성된 그 영광 면류관을 받고 장로가 되면은 그 충성된 영광 면류관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타이틀 받고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나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 되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그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The crown of exaltation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또 뭐 목사들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나 정말 여기에 그 영혼을 기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영혼을 그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그 crown of exaltation 이것이 있습니다. 대충 이 다섯 가지로서 이제 그 성경에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타이틀이 얼마나 무엇을 가지느냐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컴플레인 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전심 앞에 닿았을 때 주님이 보시고 성적표를 매기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그래서 주님의 합당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 이 올림픽의 승리자, 그리고 또 인생의 승리자, 템포럴이냐 아니면 이터널한 거냐, 일시적인 그러한 2, 3년 가는 그러한 승리자냐 아니면 영원히 가는 그러한 승리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영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The Chariots of Fire라고 하는 그 불의 마차인가? 불의 마차라. 그 Chariots of Fire라고 하는 그 실제 인물이었었던 영국의 그 에릭 리델 또 에릭 라이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스토리인데 1924년에 그 파리 올림픽에 가서 이 사람이 원래 단거리 선수 100m 그 전문이었었는데 그때 그 예선을 100m 예선을 주일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부모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 양심상 주일날을 가서 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제가 본분입니다라고 해서 국가대표 선수로 나갔지만 제가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난리가 났죠. 달래도 보고 협박도 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400m 그 영국 선수의 그 자기가 갑자기 뛰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대신 뛰어서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에릭 리델 이 사람은 400m에 자기의 전공한 그러한 그 레이스가 100m가 아니고 400m에서 우승을 해서 일약 유명해지고 영국에서 그다음에 또 뭐 불란서에서 전부 다 초청을 하고 유명해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그 에릭 레들은 템포러리 그 금메달을 보지 않고 그 일시적인 금메달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금메달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에서 있으면서 그 중국 그 청킹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지금 그 에릭 리델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서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그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서 있다가 그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뇌종양으로 1942년도에 죽었어요. 비록 거기서 이름도 없이 포로 수용소에서 남의 나라에서 죽었지만은 바로 에릭 리델은 그 귀한 레이스를 그 마라톤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면류관을 주님 앞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이것을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그리고 성령의 눈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것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그 데일리 브레드에서 나온 거기서 온 그 DVD를 그 한 3개월마다 하나씩 오는데 거기에 그 어떤 사람의 또 스토리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 제이크 디셰이저라고 하는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그 사람이 포틀랜드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을 공격하는 B-25 그 폭격기에 일원으로 타고 갔다가 그걸 그 비행기가 16대가 이제 그 원래는 노스캐롤라이나 거기는 그 공군 기지에 있다가 그게 그 지미 둘리들이라고 하는 그 대령이 그걸 인도를 해서 그 비행기가 일본까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옮겨서 그 폭격기를 다 옮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와서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하와이로 갔다가 하와이에서 이제 항공모함을 태워가지고 항공모함에서 가지고 일본 근해까지 밤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뜬 다음에 일본의 그 주요 도시들을 폭격하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 16대가 폭격하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있는 그 청도로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가면서 비행기가 퓨엘이 그 가솔린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비행기를 다 밤중에 내버려두고 다 낙하산을 타고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폭격기니까 그 한 비행기에 보통 4명 내지 6명씩 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낙하산을 타고 내렸는데, 그런데 일본군에게 포로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중국 농민들에게 눈에 띄어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청독 그 중국 그 내륙 지방으로 가서 그때 장기석이가 그때 그 주석으로 있을 적에 그 부인 그 송미령 여사가 미국하고 아주 잘 통하는 그런 때가 돼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잘 이제 그 보호를 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싱가포르로 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덟 명인가 붙잡혔어요. 일본군에. 그래서 그들은 아주 동물보다도 못한 그러한 이제 취급을 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제이크 디세이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오레곤에 살다가 자기 부모와 자기 그 형제, 형과 그 여동생들이 있다가 자기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일본군한테 얼마나 혹독하게 고난을 당했는지 자기는 아주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서 내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그 도구로 살았어요. 거기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포로 생수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그 말라리아로 죽고 그다음에 이 영양실조로 죽고 그런데 이 그 제이크 디세이저는 악을 버티면서 내가 살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고향에 가지고 내 일본 놈들을 내가 그 이 잔악하고 독특한 것을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 일본이 이제 점점 전세가 약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기는 그런 때가 가까우니까 일본 그 군에서 포로들에 대해서 이제 대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온 편지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책도 읽으라고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읽으라고 집어넣은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어요. 성경. 바이블을 집어넣는데 그것을 다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3주씩 보고 그 다음에 뺏어서 다시는 더 이상 돌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에 그 제이크 디세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읽고 거기 예수님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거기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렸을 적에 자기 부모를 따라서, 그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알죠. 근데 너무너무 자기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 원수가 그 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지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소 안에서 깊이 예수님과 교제했어요. 예수님이 그 막 나타나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같은 그 감옥소에 있는데 혼자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을 못 해요. 이제 가끔 이제 변소하는 그 시간에나 서로 이렇게 잠깐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거기 파일럿했던 그 대령의 한 사람이 변소 갈 때 이 사람이 같이 따라가서 그래서 거기 소곤소곤 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 네가 오래 여기서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네가 이제는 돌았구나 미쳤구나라고 대령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걸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후에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 석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로 옮겨져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받고 다시 이제 그 워싱턴의 월터 리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쭉 다 종합 심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회복될 때까지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 제이크 디세이션은 어떻게 자기가 변화된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이제 네 원수들을 더 직접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 그 고향에서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다가 그 시애틀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공부하는 도중에 거기서 자기 부인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 부인과 함께 배를 타고 일본으로 다시 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증오했던 그곳에 이제 자기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아무리 악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전부 다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아려지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품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갑니다. 이제 그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자기 딸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금메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전혀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제이크 디세이션이나 그 에릭 리들은 무엇이 가장 값지고 영원한 금메달인가 하는 것을 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에게 조심하고 깨어져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우리가 그냥 한 시간 안에 두 큰 110층짜리가 부서지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테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자랑이었던 그 월스트리트 안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펜타곤의 건물이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다 공격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다 안전하게 시큐어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우리가 귀하고 이것을 더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임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사탄의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저께 바로 이것에 그 중요한 것에 그 일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에 미국의 교회가 얼마나 장님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을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 서던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 이 얼바인에서 그 얼바인에 있는 셀백 그 커뮤니티 처치 릭 워렌 그 너무나도 유명한 릭 워렌 목사가 있는 그 셀백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거기서 이 바락 오바마하고 그다음에 그 존 맥케인이 서로 같이 이제 그 디베이트는 아니지만 자기의 그 인생관이나 신앙관이나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나누는 그런 그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 왜 그 두 정치 이제 그 캔디데이트 대통령 후보자들이 미국의 그 목사 얘기에 응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발표하기를 했는지 CNN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유명한 테레비 라디오 방송국에서 라이브로 어제 오후 4시부터 그것을 중계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또 한편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워싱턴 DC에 있는 그 광장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미국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 집회를 더 콜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1800년도에 미국의 흑인들 노예를 삼고 그리고 이때 많은 인디안들을 죽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5천만이나 넘는 그 unborn baby들 태어나지 않은 낙태를 함으로 해서 생명을 죽인 미국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reconcile 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모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것을 위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고 교회가 이름이 나타나고 2만 5천 명 다니는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더더군다나 그 윅 워렌 목사는 그 목적을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고 그 로얄티만 받아서 매달 몇만 불씩 돈을 받고 자기 부인과 함께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에이즈 환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그것을 따로 미니스트리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참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하지만은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기도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이 자리로 그 파퓰라리티로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자리가 되어서 진정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이 더 눈여겨보시냐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엇이 승자고 무엇이 패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의 삶,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살기 좋고 경치가 좋고 편안하고 이런 곳을 찾아서 우리가 달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지금도 영혼들이 심히 갈급하고 굶어 죽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퀘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퀘션만 던져주시고 우리 보고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선택, 그것은 제가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뜻을 깨달으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주는 축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시대적으로 올림픽으로 치면은 그 육상의 400m 아니면 그 올림픽에서 수영에서 400m 계주가 있어요. 계주. 그래서 그 계주를 그 바톤을 이어받는 그거죠. 그런데 그 주자들이 쭉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주자가 가장 책임이 큽니다. 그 코치는 마지막 주자를 가장 잘 뛰고 가장 빠르고 가장 인내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딱 지킬 수 있는 사람을 항상 각 팀에서 제일 마지막 주자로 세워둡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컨, 내가 원치 않건 시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지막 때에 그 400m의 제일 마지막 라스트 레이스의 그 바톤을 쥐어받은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사방을 보고 딴 데 한눈을 파느냐 아니면 내가 골대를 향해서 앞에 그 테이블 향해서 죽어라 하고서 내가 다리느냐 그것은 내 스스로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눈앞에 더 리얼하게 더 확실하게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가 곧 머지않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면류관을 위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을 부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도중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그의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옆에서 도우심에 우리 아미성교계의 교인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사업체와 직장들 위에 또 멀리서 이 테이프와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머리와 그 가정들과 또 그리고 온 그 직업 사업체와 또 그리고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